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죄에 묶여있는 그 모든 쇠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의 특징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내 중심을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말하려고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밖에 서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밖에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전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거북하게 만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밖에 오시고 저희 형제가 이렇게 와 있는데 누가 그거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목사님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누가 우리 부모님이고 누가 우리 형제입니까? 우리 성도들만 제 형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 이거 목사님 미쳤나. 아 부모 사랑할 줄을 모르나 부모 공경할 줄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혈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랑하셨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하신 일곱 마디 말씀을 우리가 보통 가상 실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면서 일곱 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남기셨겠어요? 성경으로 기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어가면서도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나의 어머니를 나의 제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자에게 아,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내가 이제 떠나가지만 나의 제자가 당신의 아들이 되어 당신을 섬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자신의 제자에게 맡기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형제들을 찾아가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셨나 이 부분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8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야, 이분이 정말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그런 헛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분은 과연 누군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부터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로 이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만지시며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요. 이웃과 같이 살 수 없는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만지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사람을 주님이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가족에게 돌려보내고 이웃에게 돌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게 함으로써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말씀으로 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병든 사람들이 왔는데 그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씀에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을 할 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인용되어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곧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짓기 위하여 또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분이 누구신가? 갈릴리를 건너셨는데 그 호수에서 부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분명하게 제자들은 질문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 거? 그런 의문을 품고 육지에 도착했는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이 알아보는 거죠. 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귀신이 사람에게 쫓겨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본래에 돌아오셨을 때에 자기 딸이 죽게 생긴, 아니 마태복음에는 오히려 곧 죽은, 지금 방금 죽은 그 딸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 예수님을 만질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 병의 근원이 납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현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근원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의 보여지는 삶의 문제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어있는 소녀에게 가서 그 소녀의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키실 때에 죽어있던 소녀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모든 이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 모든 것이 귀신 때문이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사탄케 여기고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각 동네에 돌아다니며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주세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돕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이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를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쉽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오히려 고난과 힘듦이 나타나는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것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뒷부분에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건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의문을 던졌을 때에 그 말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흔들리게 돼요. 아, 분명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선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직접 증명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귀신의 짓이라고 왜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선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온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명절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큰 사람이 되면 큰 물에서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절이 됐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게 진짜 믿기 때문에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꼬면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진짜 능력이 있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맞아요? 그럼 한번 올라가서 해보세요.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자들, 그 제자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믿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당시의 상황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그분이 다시 오실까?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실까? 라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훼파되고 로마의 엄청난 영향력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던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우리가 정말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는 그런 마음에 의심이 들며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때 성령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당시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했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고 있던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시켜주며 소망을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다고요? 혈통으로 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마태복음의 이 기록을 통하여 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11장 뒷부분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의 아들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2장 6절 말씀,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출애굽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나온 열두 지파의 그 사람들만이 출애굽해서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나오고요. 해번역 성경에는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 가지의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집트 땅에 펼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다른 여러 족속들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함께 따라 나온 거예요. 특별히 열 번째 이적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이적을 통해서 생명의 주권이 누군가에게 있는가를 알게 된 거죠.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수많은 여러 민족들이 함께 따라 나오게 됐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일원 중에 한 명인데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은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요 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80세가 넘은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나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들어가 싸워 차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갈렙을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유다지파로 봐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그의 이름을 보고 그가 유다지파로 편입된 이방인임을 이야기합니다. 혈통으로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 중에 하나님의 회 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믿음의 어머니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이제는 당신의 백성을 나의 백성, 나의 가족으로 여기겠고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은혜로 품어주시고 그곳에서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중에 다윗의 가문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주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혈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따라가는 것으로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전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믿음과 삶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혈연에 의해서 유대인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혈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나의 형제요 나의 부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혈연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이제는 믿음의 가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단순히 한 교회에 모인 사람이라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연히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 여러분의 좌우 옆에 앞뒤에 계신 우리 함께 모인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당연하듯이 믿음으로 맺어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다 마음에 드나요? 가족이라고 다 이해가 됩니까? 가족이라고 다 받아들여집니까? 사실 안 그럴 때가 많아요. 형제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형제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부부끼리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가정에서 성장하고 자라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어요.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른데 어떻게 딱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혈육이기에 또 배우자기에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때로는 참아주어야 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품어주어야 하고 때로는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으로 모인 겁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연약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붙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가족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너희와 형제 관계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임을 고백하며 오히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애쓰며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믿음의 가족입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삽시다. 네, 일부 예배 때는 이게 너무 인사가 길어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우리 함께 하나님까지는 했는데 뒤에가 생각 안 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합시다.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족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는데요.